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총회 경목부 수양회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교단에서 경찰서와 또 경찰관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삽시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자, 시작. 오늘도 행복하게 삽시다. 즐겁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맥자와 추수할 추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쌀이라고 하는 주식 외에도 보리와 밀 같은 다양한 먹을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드려야 됩니다. 원래 맥추 감사 주일의 유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이 그 유래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유월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자, 구약의 유월절이 현대에서는 현대 기독교에서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올해 부활주일이 3월 31일입니다. 그러면 50번째 되는 날이 5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5월 19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우리나라 농사짓는 계절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5월 19일 정도 되면 아직 한참 보리가 자라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의 주일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와 밀을 주시고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언젠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뭐 혼자 살면 뭐 혼자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흔적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 흔적이란 게 뭐 집이나 재산 같은 물질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인상을 남기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우리와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살았던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손들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흔적, 또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의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그 베레아에 살고 있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베레아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 천장 불 꺼주시고요. 예. 예, 보이시죠? 여기 안디옥입니다. 이 지역이 터키인데 터키의 중남부 지역에 안디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타키아, 안디옥하고 비슷하죠? 안타키아라고 부르는데 하타이주의 주도입니다. 지난번에 여기와 또 이쪽 일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이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이들을 돕는 헌금을 보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육로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가다가 요쯤에 길리기아 다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이죠. 여기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이고니온을 통해서 이쪽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터키 북쪽 이쪽 지역을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으로 목표를 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자꾸만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울의 꿈에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사람, 그리스의 북쪽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 드로아가 트로이 전쟁 또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입니다. 트로이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그리스의 북쪽인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네아폴리는 카발라라고 현재 부르고 있는데 인구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자주장사 그 루디아를 만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200km 남서쪽으로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밤중에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가서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서 배를 타고 그리스의 서울인 아테네로 가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육로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 옆에 있는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여기서 배를 타고 터키의 남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갔다가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가이사라로 가고 가이사라에서 다시 육로로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2차 선교여행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이건 그리스의 북쪽 카발라 그리고 이쪽에 빌립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암비볼리와 뭐 아볼리니아라고 그러나요? 여기 1절이나 2절, 17장 1절과 2절에 나오고요. 여기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그리고 베레아인데 현재는 영어로는 베리아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그리스에서는 베로이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는데 데살로니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구글 지도로는 72km라고 나와 있는데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 중심지에 옛날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비마라고 하는 공원 지역이 있고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불을 다시 켜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것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얀마에 4월 초에 굉장히 더울 때 8일 동안 가서 교회를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교회 자리를 알아보고 많은 사역을 8일 동안 했는데도 뭐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봉고차를 타고 다녔는데도 제가 병이 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그마치 주후 49년부터 52년까지 3년 동안 그리고 4,500km에서 5,600km 거의 한 5,500km 정도 되는 먼 길을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5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 베레아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시오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나 그리고 성경에나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리고 후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원래 이 베레아는 산골 지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넓은 평원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역사적인 유적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로 들어가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산길을 타는데 베레아 동네 중심부로 들어갈 때 길을 뺑글뺑글 산을 돌아서 들어가면서 야, 이것은 참 외진 지역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흔적과 그리고 지금부터 1970여 년 전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방면으로 좋은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좋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남겨야 된 좋은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자, 첫 번째로 베레아 성도들은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우리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의 흔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여기 앞부분에 보면 마음이 참 너그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거칠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나 또 강력한 군인들이 이곳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외진 지역이긴 하지만 산골 지역이긴 하지만 이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게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데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고 고상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까다롭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흠을 잡는다거나 사람들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실수가 많아도 주님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꼬장꼬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웰빙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가족이 중요하고 나의 어떤 여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쳤다거나 피해를 끼치면 그 상대방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롭히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공무원들이 예상외로 많은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원을 넣는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그 앞에서 상스러운 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음식이 식당이 좀 잘 되니까 막 열심히 만드는데 오토바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음식을 배달 가는데 뭐 대다수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생명이니까 이 주인을 자꾸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재촉하지 마세요. 차례대로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말을 해도 계속 재촉을 하는 거예요. 재촉하지 마세요 하고 말을 하니까 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이 개 XX야 하고 욕을 하고 그 사람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배달은 안 받겠습니다. 그런 어떤 광고를 할 정도로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에게 조그만 어떤 불만족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나에게 어떤 자그마한 손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너그럽게 넘어가고 또 불쌍히 여기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것을 용서해 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돼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베리아 성도들처럼 너그러운 그 온유한 그 마음과 자세를 흔적으로 남기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베리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하다 헬라어로 프로디미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열심히 자발적으로 준비된 마음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방인 외지인인 바울이 찾아와서 그 베리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거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며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여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에 목말라 하며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무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잘 자라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죽을 시기일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생겨요. 그 2002년인가요? 미국의 무역 빌딩,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 아랍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고 무너졌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대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위기가 사라지니까 교회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간절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평안해지면 간절함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안할 때이든지 어려울 때이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항상 간절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그 간절함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말씀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 뭐 친교도 필요하고요, 아름다운 봉사도 필요하고요, 구제도 필요하지만요, 보다 근본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은 다음에 봉사가 필요하고, 예배가 있은 다음에 구제가 필요하지, 예배를 빼뜨려 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 똑바로 믿으세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세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간절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 가뭄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인터넷으로, 뭐 핸드폰 어플로, 그리고 라디오로, TV로, 얼마든지 또 직접 몸으로 와서 또 유튜브로 등등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신앙이 주저앉은 것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난 듣지 않겠다,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영적인 말씀의 가뭄에 빠진 상태에서 심령이 메마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리아 교인들은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어떤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흔적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까지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사진을 방송실 집사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베레아에 있는 신앙의 흔적, 유적지에 대한 사진을 제가 여기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베레아의 중심부에 가면은 비마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좀 언덕바기에 언덕쯤에 있습니다. 이것을 비마라고 부릅니다. 비마가 뭐냐면 강대상, 이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피곤할 때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말씀을 증거했던 장소다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의 비마 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렇게 반원형으로 된 이제 기념비가 남아있는데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리고 이쪽 왼쪽에는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성경적인 내용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특이한 건 대머리예요. 예.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해할 때, 가르칠 때, 그들이 성경을 펼쳐놓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만든 동상이 거기 있고요.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표지판인데 헬라어와 그리스 말과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후세 누군가가 이것을 기록했겠죠. 영어로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누군가가 뭔가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을 적어놨어요.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지옥이나 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일깨워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말씀이 붙잡고 있는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와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197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무슨 큰 대도시처럼 역사적인 큰 유적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큰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산골 지역이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고 지금도 믿고 있으며, 우리는 옛날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흔적을 남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진실된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베리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그들에게 있는 아름다운 흔적을 자랑스러워하며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긍지로 여깁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 앞에서 좋은 신앙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고 너그러운 좋은 마음씨의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참다운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